오늘 5장 11절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관찰을 먼저 합니다. 11절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왜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바울이 꺼내는가? 우리 어제 아침에 본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주제가 나오죠. 바울은 이걸 염두에 두고 주의 두려움이라는 개념을 끌어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슨 호러물 같은 영화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저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의 그 주제가 코람데오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인식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거나 시대가 병들어가는 가장 그 속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질 때,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 엄연한 역사 하나가 기록이 돼 있죠. 초대교회가 막 번창 일로에 있었을 때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사고 하나가 터집니다. 자진해서 작정했던 헌금을 드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일부를 착복함으로써 성령을 속이게 되고 시간차로 부부가 시체가 되어 사람들에 의해 떠밀어져 나가죠. 그 결론을 성경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같은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가 왜 어두운 역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어쩌면, 한국교회 위기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뭐, 목회자들의 윤리적 타락 문제라든지, 또 교회 내홍의 문제라든지, 그 한복판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평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드러날 사실을 확고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신앙의 내용 속에 한켠에 담고 살아야 돼요. 너왜 예수 믿냐? 난 심판받을까봐 또는 지옥 갈까봐.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그 유치한 듯 들려지죠? 사실은 그 유치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명백한 신앙 선언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 또 학교에서 일상을 살든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이런 신전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제 어떻게 확대되는가를 좀 보십시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곤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경건한 두려움 앞에 늘서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권면한다. 너희들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사는 삶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의 기준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선 너희 양심에도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려졌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를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자기 자랑 같아 보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사실은. 저 지 자랑하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았죠. 2절을 좀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이라는 말을 쓰죠.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이 좀 굉장히 꼬여있고 어렵게 돼 있어서 이게 뭔 말인가 좀 이해가 선뜻 안 될 것 같은데 풀어놓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꼭 스스로 추천해서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그 풍토 속에는 어떤 관행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거나 어디를 갈 때 꼭 추천서를 동반했습니다. 추천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가거들랑 이렇게 이렇게 특별히 좀 잘 살펴주시고 인정해도 됩니다. 이게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어떤 멘토나 명망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증을 하는 거죠. 그런 추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통신수단이래야 전부 글로 친필을 쓰는 겁니다.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래나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려면 도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잘 알려진 명망가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럼 그 추천서를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추천된 사람이라면 인정할 만하다. 이런 이제 관행이 사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논조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이.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입 밖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기억에 좀 남을 것 같아요. 그 전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고했는가 하면 3절에 미쳤다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과 성도들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한때는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총독 앞에 체포가 되죠. 지금 자기의 그 운명이 위태롭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황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 누구만 오로지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하던 사람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래요.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런데 이런 오해는 바울만 받았던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동네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미쳤구나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진짜인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희 큰 은사 중에 한 분은 조금 그 극단적인 표현이긴 해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 교회 진짜 문제는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돼서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정당히 살고자 정원을 떠난다면 전부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일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주제가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 도다? 강권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말이 1하고 숫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풋노트에 보면 또 다른 해석은 뭐라고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또는 끄는 도다, 이끌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 남산길을 차로 가끔 이렇게 다녀본 적 있죠? 그 남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숭의여대 건너편 쪽에 케이블카 그 정류장인가요? 거기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아주 맛있는 그리고 싼 그리고 양이 많은 돈가스집이 쭉 연도에 길거리에 있습니다. 잡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몇 차례 한번 거기서 먹어봤는데 싸고 양도 많고 맛있어요. 근데 거기 참 가기가 거북스러운 그 딱 하나의 이유는 집집마다 종업원들이 호객 행인을 하느라고 거의 길 한복판까지 나와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막 달려들듯 들어오라고 또 지나가는 그 등산하는 사람들 손으로 잡아 끌어요. 우리 집게 최고라고, 우리 집게 맛있다고.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듯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렇게 합니까? 강권이라는 것은 언제 강권을 하죠? 상대방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가 안 돼 있을 때, 내용을 잘 모를 때, 그때는 일단 들어와서 먹어봐. 먹어봐. 일단 들어와봐. 들어와보면 너 환장할 거야, 뭐. 일단 여기 내용을 잘 모를 때는 강권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권의 열매가 뭐냐?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이제는 알지 않는다. 이건 사실 자기 이해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던 적에 사울이었을 적에 그는 그리스도를 뭘로 알았죠? 육신으로 알았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출생한 어느 젊은이 정도로 이해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로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많은 사연이 겪고 나서 다메섹 언덕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뭘로 알았다고요? 육신으로 알았어요. 자, 근데 여기 육신이라는 말을 왜 썼는가를 알아야 돼요. 당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고린도 항구 도시의 그 패턴과 문화가 전부 육신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마저도 외형과 크기와 화려함과 세속적 가치의 기준에서 교회론과 모든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전부 외모로 아는 것이요, 육체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일지라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화려하고 거칠의 문화에 풍조에 굉장히 그 가치관이 쩌들어 있었어요. 일관되게 그런 풍토 속에 사람들은 모든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기 전에는 그게 그냥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에 붙들려지자 뭐가 바뀌었냐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알았던 것들이 영으로 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17절이 등장을 하죠.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직분을 주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고유한 직분을 말하라면 목사의 직도 아니요, 장로의 직도 아니요, 집사의 직도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인식이 달라지자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바뀌면서 그 근거와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직책. 그 직책을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사실에 눈이 열어지는 거죠. 1996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는데 모든 세계 문단이 깜짝 놀랐어요. 소설가가 아니고 시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분은 그 폴란드 여자분인데 이름이 좀 독특해요. 비스와바 쉼바르스카, 쉼바르스킨가? 하여간 이런 이름을 가진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그 독재 광기로 저질러진 그 2차 세계대전, 나치 정권,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 속에 죽어가는 처절한 역사, 그런 광기의 역사를 다 온몸으로 세월로 겪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파란 많은 삶을 살았죠. 이분이 시인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렇게 습작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이제 메모를 정제된 언어를 얻기 위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메모하는 습관이요, 쓰는 것 정도로 이해를 일반인들은 할 텐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우는 것이다. 지우는 것이다. 자꾸 지워나가는 것이다. 돌아보면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시라는 것은 딱 한 단어에 모든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워나가야 정리된 한 단어가, 한 개념이 담아져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분은 이제 마지막 시 한 편을 남기는데 그 마지막 시는 주어도 동사도 없는, 목적어도 없는 단어 하나가 마지막 시가 됩니다. 단어 하나. 그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그 단어는 충분하다. 딱 한 단어로 마지막 시를 남깁니다. 충분하다. 자, 깊은 울림을 주는 단어죠. 충분하다. 정말 물리적으로 충분해서 충분하다 그랬을까요? 이 글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는 이제 짧은 설명과 글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겪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 그 역사를 향해서 자기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시는 목적어도 주어도 없는 딱 한 단어, 충분하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정으로 화해를 경험한 사람, 가해자의 선도 넘고 피해자의 선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화해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한 날을 준비하셨어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강권하시는 사랑. 내가 그 의미한 내용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끌어주시는 강권하시는 사랑에 내 인생이 묶여있다라는 확신 속에, 그렇다면 나는 이 남은 시간들, 남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화목하는 삶. 그래서 우리도 저 인생의 끝자락 지음에 서서 충분했다라는 고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종일 여운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이죠. 1, 2부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가온 일꾼 선출과 또 체육대회를 위해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내용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좋은 일꾼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 살아갈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어차피 설 수 있도록 주신 주님께 모든